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는 전체가 4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부터가 이제 욥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은 욥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고, 저 뒤에 42장 이제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욥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논쟁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욥기 1장, 2장은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께서 세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훌륭한 욥이 어떻게 고통에 빠져들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배경,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상충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돌보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뭐 이런 거 다 우리 믿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과 달리 현실에서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깊이 탄식하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뭐 이런 현실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거 우리 분명히 믿고 아멘 하는데,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만 못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욥과 같은 사람도 이런 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과 우리 현실이 다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상충이 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욥기가 이제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본래 생일이라는 것은 축복할 만한 날입니다. 본래 생일이라는 것은 잔치를 벌일 만한 날입니다. 물론 3천 년 전에 생일을 축하하고 잔치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욥기 1장 보면 욥의 자녀들은 자기 생일이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어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욥과 욥의 자녀들은 너무 잘 살아가지고요, 너무 여유가 많아가지고요, 생일날 잔치를 벌일 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몇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장 2절부터 10절을 보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자기 생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자기가 오히려 죽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탄식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저기 19절까지는 죽은 상태를 더 부러워하는 거죠. 죽었더라면 오히려 내가 더 좋았겠다. 특별히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기가요, 하나하나의 그 표현들이 상당히 혁명적이고, 그리고 욥기의 고백들이요,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실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암시하고 있을 때가 꽤 많아요. 욥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너무 괴로운데 오히려 죽고 나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튼 13절부터가 다 이 19절까지가 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느냐, 특별히 26절을 보시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 하면서 이제 자기 신세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이렇게 욥과 같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은 정말 힘든 거예요. 삶이 정말 고단한 거죠.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왜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욥과 같이 비참한 사람의 처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욥기 1장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요, 욥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다 버림받은 인생이고 아무도 자기 마음 모르고 정말 자기는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욥의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삶이 비참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아무도 내 형편 모를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절대로 세상 가운데 홀로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다 고 하는 것을 욥기를 읽으면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욥처럼 생일을 저주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뭐 그렇게 탄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욥이요 죽지는 않습니다. 욥이 죽지는 않습니다. 욥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날이 오히려 저주를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 날이 똥이 트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뭐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스스로 죽지는 않습니다. 어제 읽었던 욥기 2장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죽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죽어버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어요. 자기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누구의 생명이라도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내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거의 OECD 국가의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한 해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의 한 3배, 4배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하루에 거의 30명, 40명의 다라는 사람들이 생명을 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기가 어려운 것은 오히려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소설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읽는 소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서 환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답니다. 환생. 인생을 리셋이 안 되거든요. 인생은 환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소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 그 웹툰 만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보는 이 만화 소설 이런 것 중에서 다시 돌아서서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많대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진짜 그게 사실이나 되는 것처럼 인생을 다시 시도해 보겠다고 죽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무슨 영화 같은데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요, 병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대단히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했어요. 전쟁이어도 이거는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사람이 병이 들고 전염병이 돌면 사람을 돌보지 않았어요. 장애인이 태어나면 다 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로마 제국에서 달랐습니다.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돌봤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전염병 걸린 사람을 돌봤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장애인이 태어나면 다 지켜줬습니다. 고아들을 다 품어줬습니다. 정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처럼 정말 병들고 굶주리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챙겼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혁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 같지 않다고, 장애인은 인생 사람 같지 않다고 다 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렸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었던 거죠. 교회는. 전염병이 돌면 사람을 다 내버리고 돌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최초의 병원 만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역사 안에 펼쳐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귀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귀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일을 저주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탄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스스로 생명을 끊어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죽을 사람이라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지 산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욥기 3장을 쭉 읽어보면 욥이 질문합니다. 11절, 12절 아까 읽었어요.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모든 인생이 다 깨어졌는데 어찌하여 내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가?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보통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다룹니다. 그런데 욥기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이 질문은 단순히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어떤 그런 철학적인 유의, 그것과는 질문이 전혀 차원이 달라요. 중요한 거는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욥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욥기 전체가요, 아주 치열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의 탄식 이후에, 오늘 3장에서 욥의 탄식을 보는데 이제 4장 내일 가면 엘리바스가 막 하는 말이 나오고 이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도 이 논쟁에 참여하세요. 그런데 이 논쟁의 많은 부분이요, 다 질문입니다. 질문. 욥기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왜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욥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래? 이렇게 너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단순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니고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를테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많은 질문이요,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욥이 다른 사람들과 막 논쟁하고 하지만 욥기의 모든 질문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욥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도 욥의 질문에 답을 하신다기보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에 질문 많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데 너를 살게 하셨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 너도 이 타락한 세상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단해서 어쩌면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늘 새날을 주셨는지, 왜 너에게 숨결을 붙여놓으셨는지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욥기를 읽는 사람을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욥과 같이 자기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지만, 눈물 닦아주시기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그 고난이 오래 갈 때도 있어요. 이 고난이 언제나 벗겨지냐? 오히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정말 내 인생 이 세상의 삶에는 정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가득한데 내가 뭐하러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 단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욥같이 비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욥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남 대하듯이 하지 말고 욥의 세 친구가 그렇듯이 위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가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앞가림만 하고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다고 하면서 맨날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코가 석자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앞가림만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누가 연약하고 누가 공고하고 누가 탄식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싸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 주시고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남을 돌보는 인생 살고 남 섬기는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은혜의 증인 위로의 사신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